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장면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을 부르면 절대로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어떤 애가 시골에 사는 애인데 수요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다가 뭔가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저 앞에 희끼무리한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간 이거 뭐지? 봤더니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선생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난 거는 찬양을 하라 그랬지. 근데 생각나는 찬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랬답니다. 얼떨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도 당황해서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 넘치고요. 꽃밭을 걸으며 찬송을 하는 그렇게 하면 걷는 길이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경제적 문제가? 왜 이런 건강의 문제가? 왜 이런 사고가? 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과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은 상황에 당하면 마찬가지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니 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가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16장을 보시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라 그럽니다. 그래서 16장 9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거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감옥에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서 뭐 잘못한 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고 그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다녔는데 결과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귀신을 들려서 점을 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이 여인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당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서 쇠가랑을 차고요.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왜 너에게 우리에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이럴 때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럴 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왜? 그리고 스스로 분노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그 예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홍해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갔고요.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됐습니다. 그 건너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모세의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찬양하고 광야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찾다가 그 찾을 수가 없어서 원망을 하다가 간신히 물 나오는 곳을 찾습니다. 근데 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냐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좋겠죠.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 왜라는 질문과 함께 원망 또 절망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옷 찢김 받고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옷이 찢긴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아무데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번 옷을 입으면 진짜 떨어지고 기우고 막 이래가지고 입었던 시절에 옷이 찢었다는 표현은 그만큼 엄청난 자기의 재산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찢김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25절을 오늘 본문 25절이죠. 보시면 도리어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정말 쇠고랑 착고라고 쇠고랑에 그러니까 딱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를 맞아서 몸은 쑤시고 아프고 견디기 힘듭니다. 아마 기도하고 찬양할 어떤 여력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한마디라도 에이 씨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25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세상과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만 여러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분통 터지고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바라볼 때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어미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나무에 둥지를 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미새가 실수를 해서 썩은 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다가 그 알을 낳게, 둥지를 낳고 알을 낳게 되면 이제 썩은 나무가 언제 부러질지 몰라서 애써 모아놓은 둥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좀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고집스럽게 거기다 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농부는 계속해서 나뭇가지로 쳐서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둥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보니까 이 새도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 나뭇가지는 건강한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했겠어요? 농부가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뜻모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욕먹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이 농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반응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뜻모를 또 억울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이 나올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힘든 일을 만났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요. 우리가 우리의 앞뒤 좌우가 막혀 있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디요? 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바쁘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외부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과 26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여러분 보시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벗겨지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세워서 노래와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누가 찬양하면서 전쟁을 하러 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압, 암몬, 세일의 3개국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대했을 때 우리가 이성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벗어졌고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정에 다 예수를 믿는 영적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27절에 감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자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수들이 죄인들을 놓치면 그 벌을 간수들이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28절에 보시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결을 했다면 장례식을 치러야 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요. 죽음 가정이 아니라 육신뿐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할 때 우리 삶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기도와 찬양이 승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기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에 그렇게 가두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요한 바다도 주시지만 때때로는 풍랑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간절히, 그리고 더 빨리 나아가셨습니까? 아마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 가까이, 더 간절히, 그리고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마음을 쏟으며 부르짖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그 한 소절 한 소절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드려지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종교개혁했던 존 칼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들을 돌아오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영국의 지성가였고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고통은 바로 귀먹은 사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게 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베기의 천사라고 하는 그 나이팅게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창조주시여, 이 밤에 나에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밤은 여러분 그냥 어두운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을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피곤해도 바빠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의 기도 기회이고요. 변화의 기회이고요. 은혜의 기회이고요.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었거나 아니면 열정이 예전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은 그 안주하는 자리, 그 정체되어 있는 자리에서 뭉기적거리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에 기도한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랬고요. 또한 영국의 또 미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많은 일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호와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그 지치고 힘든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새벽 때도 또 저녁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에 서게 되실 때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 또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교인들이 주일날 이곳에 모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어둠을 열고 새벽을 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철야 기도는 왜 합니까?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가 있다면 풀어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셀 모임을 하면서 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서가 매주 올라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둥그러운 게 너무 많아요. 둥그러운 것들이. 여러분, 그 주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몸이 안 좋으십니까? 몸이 정말 솜털처럼 가벼워지게. 여러분, 어떤 그 주에 여러분이 해결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것이 매주 축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한 조그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삼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송할 때 외부적인 기적과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혔던 삶의 감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열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때 크게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 매주 똑같은 생활, 매주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을 그 법칙을 발견한 아이색 뉴튼이 있죠.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그는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다 고장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영혼의 망원경을 기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38장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개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결코 화려하거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험한 길이고요.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지만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고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되게 한번 직접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숨질 때 되도록 계속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옥에 갇혀서 정말 그 옥에 갇힌 매임을 풀어준 바알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감옥 같은 문제들이 다 열리고 해결될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임재에 기대하면서 찬양과 기도가 넘친다면 여러분 저희는 이 문제도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꼭 문제만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꽉 막혀있고 갇혀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갇혀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것을 깰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계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앉아 계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또 찬양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그렇게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시간에 주여 모여 주고요.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